오늘은 눈물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죠? 욥기서. 여러분 욥기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욥기는 어렵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욥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윤곽이 잘 안 잡힙니다. 읽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과 한 내기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욥의 결정에 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과 내기하셨습니다. 욥이 막 힘들 때 욥의 가장 가까운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욥이 당한 현실을 막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잣대로 분석하냐면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그 인과응보를 가지고 욥이 당한 현실을 계속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욥, 생각해봐라.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그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잘 참고 견뎌야 돼. 그리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고치시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해서 빨리 찾아내고 회개해야 돼. 욥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은 이 이야기들을 거부합니다. 계속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욥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인과응보로 설명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욥과 욥의 친구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니 그러면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어떻게 그런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자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지금 이 힘든과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분명히 나한테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왜 그런지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도 답을 안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야. 욥이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욥기의 주요 내용이죠. 세 친구가 인과응보라는 그 패러다임을 가져와서 질문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곤면하는데 욥이 거부하면서 아니야.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은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것을 훨씬 넘어선 거야.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고 더 깊은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다가 논쟁의 제일 끝에 이제 논쟁의 그 첫 단락이 마무리되고 논쟁의 제일 끝에 욥이 혼자서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토론하면서 독백하는 게 욥기 13장과 14장입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욥이 혼자서 이제 딱 얘기를 뭔가를 중얼중얼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4장, 특별히 13장, 14장 중에 14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14장을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보았는데요. 조금 잘라서 이해하면 그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은 자기의 인생을 피었다가 금방 지는 꽃으로 찰나적인 꽃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인간을 말하죠. 자기를 말하고요.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꽃처럼 너무 찰나적이다는 겁니다.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처럼 너무 찰나적인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자기에게 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격한 그 하나님의 엄격함을 딱 대어 보니까 자신의 생명이 너무 연약하고 더덥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니 이렇게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든 내 인생을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그리고 나를 주 앞에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토록 가찮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엄격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욥이 혼자서 독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정말 잘 나갔잖아요. 자신의 번창했던 지난날이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꽃과 같이 되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방 말했던 1절에서 6절을 조금 더 요즘의 말로 의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가 뭘 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나 저에게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라고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욥이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에 보면 제가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는 다 안 읽는데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나무보다 못하다고 이제 욥이 중얼중얼거리는데 7절에서 12절까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 죽으면 끝인 죽으면 끝나는데 그냥 일과성에 불과한 이 가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런 인생을 붙들고 왜 나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토록 주목하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욥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3절로 오면 13절에서 17절까지는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이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인생을 보니까 자신의 상황과 인생은 마치 이제는 죽은 거다 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그 죽음에서 감추시고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숨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 회복 가능성 없거든요. 저 거의 죽은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님 이제 이쯤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지요. 하나님 아니 이 하찮은 존재 별거 아니고 짧은 인생 사는 제가 잘못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일일이 찾으셔서 확인하시고 집어내시고 이토록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냥 한번 눈 감아 주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욥의 이 이야기들을요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따져올 필요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욥이 지금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 지금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없고 견딜 수 없는 자의 녹두리고 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녹두리를 하고 비명을 지르는 얘기가 쭉 적혀 있는 얘기거든요. 욥은 자신의 문제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17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악을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는 그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강한 열망을 묵시적으로 암시하면서 나는 지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감싸주셔야지만이 소망이 있습니다고 말했지만은 18절에 보면 욥이 다시 떨어집니다. 18절 이후로 욥은 다시 고난과 깊은 고통으로 자신의 파멸을 얘기하면서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이루어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는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욥이 이만큼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읽었지만 7절에서는 욥을 자기의 나무에 비교했잖아요. 자기 나무보다 못하다. 7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지는 산과 돌을 닳게 하는 물을 통해 자신의 파멸을 얘기합니다. 그냥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듯이 자기 인생이 그냥 아예 함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2절까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큽니다. 저는 이제 자폭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라는 절규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은 되게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요 굉장히 규범적이고 명확한 가르침과 방향과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비명, 녹두리, 자폭 같은 이야기들이 이토록 그냥 적나라하게 등장할 거라고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당황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서둘려서 욥의 새 친구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읽잖아요. 이런 걸 읽으면 빨리 답을 찾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그 과정 중에 욥이 지금 지고 가는 그 짐에 대해서는 집중 잘 하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빨리 내가 찾아야 될 교훈이 뭐지? 답이 뭐지? 라고 거기에 자꾸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자들이 MT를 갔습니다. 한수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간 MT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송민호 강로사님이 어떤 숙소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숲을 걸었습니다. 뒷날 숲을 걷는데 숲에 이런 팻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시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정호승 씨의 쓴 시 나무에 대하여라는 시가 이게 있었는데 나무에 대하여라는 시 말고 정호승 씨가 쓴 또 다른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를 제 목소리를 읽으면 감동이 없을까 봐 제가 윤지혜 자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정호승 씨가 쓴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제가 아멘 할 뻔했습니다. 우리 자매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방금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죠? 아, 이 시 좋다. 마음이 따뜻하다. 어쩌면 이런 시도 있을까? 이렇게 느끼죠.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무슨 시간이지? 안 돼. 정신을 차려서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야지. 지금 뭐야? 그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픔을 말하고 눈물을 말하지만은 우리는 아니지. 이거 극복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문학의 세계에서는 아픔을 말하고 힘듦을 말하고 어려움을 말해도요, 우리가 받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도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서둘러서 정답을 자꾸 말해요. 그리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울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빨리 교훈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여러분, 왜 그늘이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인생에 그늘이 있으면 안 됩니까? 왜 그토록 빨리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왜 빨리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아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는 그 강박에 시달립니까? 심지어는요, 빨리 답을 못 찾으면은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벌써 뭐 20몇 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신경성 위염에 좀 시달렸습니다. 한 4개월 동안에 한 17kg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빠지니까 체중이 갑자기 빠진 거죠. 한 4개월 동안 17kg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갔더니 신경성 위염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냥 위염이라고만 안 하고 신경성 위염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러시더라고. 믿음이 없구만. 왜냐하면 신경성이니까. 그냥 위염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같은 이야기죠. 뭐냐면은, 물론 건강 관리를 잘못한 제 탓일 수도 있고 타고난 제 성품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민하게. 하지만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외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신경성이라는 단어 하나를 딱 갖다 놓고 그것을 믿음 없음과 딱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 두 단어를.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너는 이래서 이런 것이다 라고 법칙을 만든 거잖아요. 답은 이럴 것이다. 여러분, 얼른 답을 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조급함의 모습을 이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조급함이 그래요. 인간의 조급함은 그래서 빨리 답을 만들고요, 나름대로의 해답을 빨리 만들고 그 해답 안에 숨어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본질과 실체까지 나가려고 안 해요. 얼른 생각하고 답을 빨리 만들어내고 그 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그림 아실 텐데,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요 뒤에 있을 건데 제가 승호 형제한테 부탁했는데 뭐 조금 희미하긴 한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헨리 나우엔이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이 그림 한 점을요, 3일 동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켜보고, 그 다음 날은 햇볕이 가는 이 자리에서 지켜보고, 이 그림 하나를 특별히 미술관이 부탁해서 의자를 갖다 놓고 3일 동안 이 그림을 지켜본 다음에 쓴 책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를 3일 동안 봤어요. 이만한 두께의 책인데 계속 바라본 거죠.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인류가 사랑하고 감격하는 모든 예술 작품들은 다 인간의 한계 혹은 존재론적 한계 혹은 실존적인 한계, 혹은 한 인간의 나약함, 혹은 허망한 인생의 버거움에 대한 깨달음을 작품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것을 작품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고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예술 작품 앞에 딱 서면 설명은 안 되는데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은 보통은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빨리 답을 찾고 그 안으로 숨어야 되는데 그런 예술 작품 앞에 딱 서면 조급함을 멈추고 그 예술 작품이 우리가 빨리 만든 답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우리를 당겨서 우리를 하여금 실존의 자리에 딱 서게 합니다. 그거 아니지. 좀 더 자세히 봐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호승 시를 봤는데 거기 보면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호승 시에 등장하는 눈물, 이 시에 나오는 눈물이 뭡니까? 여기 저 화학 하신 분들 눈물이 뭡니까? 화학적으로. 소금기 있는 액체 혹은 짭짤한 맛이 나는 액체. 여러분, 그러나 눈물은요, 단순한 짠물이 아니죠. 바닷물이 짜다고 해서 눈물이란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짭짤한 맛이 나는 액체 이상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눈물은 언제 나옵니까? 벅찰 때 나오죠. 너무 벅찰 때, 그러니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실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울고 너무 슬퍼서 웁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운다고 할 때 혹시 지금 여러분 남편들이 조금씩 웁니까? 요즘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고 해서 웁니까? 운다는 것은요, 무슨 패배자이거나 뭐 인생의 패배자이거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운다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것들이 뭔가를 느껴졌는데 자기의 어떤 이상,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꼈을 때 사람에게서 나타난 반응이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안에는 눈물이 없어요. 그것은 만들어낼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막 비명을 지르잖아, 힘들다고. 근데 욥이 만난 너무 힘든 일에 대한 비명은 거의 전부는 어떤 거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경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되어도 그보다 훨씬 넘어선 어떤 일들이 자기 앞에 딱 직면했을 때 겉으로 보기엔 이게 비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감탄사입니다. 아, 그게 비명이거든요. 인간이 그때 비명을 지릅니다. 그게 인간이 지르는 감탄사입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것이든 감동적인 것이든 희망에 찬 환희든 이 절규와 이 눈물은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고 인간의 실존의 핵심은 뭘까요? 인간의 실존의 핵심은요, 자신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라.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실존의 핵심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유한하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고백. 그때 나오는 게 비명이고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비명을 지르는, 욥의 비명의 가장 경이로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다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한계 상황이란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한계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은 한계 상황은 더 이상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상이 아니면 우리는 얼른 답을 내고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천천히 우리에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내 감정의 어떤 것들,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내가 맞이하는 내 인생의 한계 상황은 한 번도 생각해 보면 내가 비명을 지르지만은 그것은 감탄사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존을 느꼈던 감탄사이고 그 한계 상황에서 그 한계 상황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통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우겨쌈, 그 다음에 핍박, 거꾸로 뜨림 단어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 9절이 말하는 게 뭘까요? 한계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죽었잖아요. 거의 죽었다고 내다버릴 정도로 한계 상황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계 상황을 딱 말한 다음에 이 한계 상황에서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보배를,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 그릇에 어떤 보배가 있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보배를 지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 인간이 비명이라는 감탄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부터 유입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여러분, 한숲은 눈물의 교회입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성령께서 우리의 실존을 느끼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실체는 내 형편, 내 상황이 아니고 그 눈물의 실체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우리 영혼의 떨림과 감격입니다. 상황과 감격이 우리를 하여금 울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게 눈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되었든 이 눈물을 얼른 지워버리고 싶어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답을 서둘러서 만들어서 정리하고 답 속에 그 문제를 집어넣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흐르는 눈물을 닦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두십시오. 눈물이 흐르면 그냥 그 눈물을 그대로 두십시오. 눈물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눈물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장례식장 가도 곡소리는커녕 눈물을 잘 못 봐요. 사람들이 잘 안 울어요. 장례식장 가도. 을의 울음바다가 되던 졸업식장을 가도 썰렁해요. 안 울어요. 사람들이. 눈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눈물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감사와 사랑만이 아니고 경외, 신 앞에서의 경외와 그리고 참회의 문화도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참회도 없다는 거예요. 경외함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함, 참된 종교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것은 종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물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 없는 삶을 원합니다. 눈물 없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물이 없으면, 그리고 비명과 절규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눈물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눈물 안에는 첫 번째는 인간의 실존인 인간의 한계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그 눈물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눈물 안에는 우리의 참회와 우리의 소망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실제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 없는 삶과 눈물 없는 신앙생활을 원한다 말입니다. 저는 이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이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터모임 같은 곳에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고백과 간증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눈물의 실존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고백과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미 눈물을 잃어버렸고 감사를 잃어버렸고 대신 보이는 상황, 사람들의 말, 자신의 생각이 함몰되어서 욥의 이 비명과 절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욥이 자신의 한계 상황에 접했을 때, 인간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것을 하실 수 없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비명과 같은 기도를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욥기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뜻 보면 욥의 독백 같지만 이것은 욥의 기도입니다. 이 말은 욥이 막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욥기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탄, 절규 같은 이 욥의 기도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역설적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줍니다. 즉,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설명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서 영생은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도 되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하고 되는데 이 말씀에서 안다는 것은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인격적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인데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행위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즉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즉, 비명과 절규로 대변되는 그 눈물 한 방울은 우리의 한계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인간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의 감탄사죠. 그것은 일종의 그 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 같은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통로의 끝에서 만나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물을 통하여 통로를 향해 쭉 걸어가다 보면 문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을 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신앙함입니다. 그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즉 중보는요, 어떤 거냐면 비가 그치고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한숲은 눈물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7월달에 저하고 새가족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눈물은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쭉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위로라는 헬라의 원뜻은 성경에 여기서만 나오는데 진통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숲을 이곳에 세우실 때에 위로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진통제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진통제의 공동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눈물을 얼른 지워버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 눈물과 함께, 그 눈물의 자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통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할 힘과 여력과 능력이 전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그리고 내 인생의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그러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인간의, 내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묵묵히 견디는 그 모습이 로마서 14장 7절, 다른 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숲을 위로의 공동체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슬픔을 견뎌낼 때, 그리고 답이 없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켜나갈 때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공동체는 이미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 비명, 우리가 우리 살면서 지르는 절규, 그것은 벗어나야만 하는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탄의 순간이고, 그리고 그때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경외와 그리고 참회의 눈물이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하늘의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의 공동체, 그리고 위로의 공동체인 한숲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물과 그리고 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물과 그리고 위로의 공동체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사랑의 주님, 많은 이들이 현재 눈물을 흘리고 있고